오후에 모두 좋은 교제를 가졌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모임보다도 때로는 교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나눠드린 개요로 가볼까요? 이 개요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요한 1서를. 특히 여기에 나온 이 말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직접 취하십시오. 여기에 적은 모든 구절들에 대해서 다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올 때마다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중에서. 여러분의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생명은 매우 중요하다. 생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몇달 동안 꽤 여러 사람들이 아주 제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일단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또몇 년, 며칠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생명. 우리 중 아무도 언제 누가 세상을 떠날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사야 합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강제로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지만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컨트롤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이 그들을 통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지금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더 위대할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았고 모두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가르쳐 주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병을 고쳐줬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강제로 어떻게 하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그 신성한 사랑,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기는 타락하지 않았고 순수합니다. 그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에너미라는 것은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이상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여러분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에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도 취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징계합니까? 내가 도대체 몇 번, 몇백 번이나 말했는데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려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아이들을 징계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이고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합니까? 분노로 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평강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를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동기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 번 저는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사랑은 끝나버립니다. 교회에서 여러 번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바로 요인,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요한 1서는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또한 사랑한다.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주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면 또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낳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는 또한 아버지가 낳은 그 자들을 사랑한다. 즉, 이 생명은 아주 자동적이고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뭐뭐 해야 하는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은 어떻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너가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저기 문이 있으니까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분열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열이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습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죠. 네, 판초가 지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아주 이상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은 있지만 너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살아낸다. 그러면 그들은 반대하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요한 1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비밀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제사장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살아내려면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아벨부터 아벨 전에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게 어떻게 가려줄 수 있습니까? 햇빛이 나고 날이 뜨거우면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였고 처음으로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그, 즉그 짐승 전체를 죽이고 거기서 나온 그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바로 번제물. 여러분, 전체로 드리는 번제에서 그 짐승을 다 죽이고 온전히 태우고 나서 그 가죽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제물, 희생,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벨을 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이 offering, 예물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홍수 후에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드렸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 절기에 바로 레위기 23장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드려집니까? 유월절 또 그리고 초막절에는 훨씬 더 많은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않든. 그리고 또 구약의 맨 끝에서도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가장 좋은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의 목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얻어야 합니까?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지는,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아버지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바로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소제. 그리고 화목제. 사람들에게 화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화목, 화평이십니다. 여러분은 화평이 있습니까? 복음서 에베소서 2장에서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 여러분은 오직 구원의 복음만 아시죠?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 갑주. 바로 화평의 복음. 놀랍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평강, 화목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증거, 그 성격은 바로 peace,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까? 화목하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강,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화평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온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 기억나시나요?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까? 때로 아내와 남편들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커다란 폭발하고 맙니다. 커다랗게.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웃고 계시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바로 화평의 생명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면서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에는 평화. 온 인류에게 평화. 그분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임에 같이 와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순교자, 많은 바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아무 교황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폴란드 출신의 교황이 처음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정말 많은 분열이 계속 있고, 나에게 동의하냐, 너에게 동의하냐, 동의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 세례, 유아 침례. 여러분, 그냥 어린 영아들을 그냥 침례를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마틴 루터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인가? 저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또 유럽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그래서 성경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즉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7번, 27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놀라운 서신서들의 목표, 그리고 또 복음서들, 바울이나 베드로의 서신들,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장로들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사랑 안에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몇년 동안은 세우는 것 같지만 곧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사랑 안에서 행하라. 첫 번째, 빛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결국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그 교리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랑 안에 걸으라. 또한 빛 안에서 걸어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의 서신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거기에서 그 섬긴다는 그 단어가, 원어가 종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그 단어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 내 영으로 섬긴다 할 때, 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 바울은 내가 또 그들을 첫 열매로 드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경쟁하면서 훈장을 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이 바나바와 서로 경쟁했습니까?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얻을지?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빛과 사랑, 이두 단어, 아주 놀랍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다 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믿음의 덕을, 믿음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계속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뭡니까? 덕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많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지를 못합니까? 전혀 덕이 없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다음 덕의 지식을 더합니다. 그런데 덕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겠죠? 나는 알아. 너희들은 이것을 모르지? 나에게 와서 다 물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 그 지식의 절제, self-control, 절제를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 여러분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계속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제에 그다음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먼저 여러분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체험 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절제하는데 또 남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있고, 그 다음 인내하고, 인내에 무엇을 더합니까? 경건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경건, godliness,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처음에 오지 않고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사탕 하나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장감, 장난감 하나를 두고도 싸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상당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저하라.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 쓴이 서신. 모든 사도들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도 형제 사랑을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아주 어렵습니다. 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분파적이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서로 싸웁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황금율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요한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요점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을 행하면서 어둠 속에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직 어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또더 심하게 말한다면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반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웃라인으로 가볼까요? 요한은 이것을 그가 아주 연로했을 때 썼습니다. 생명. 요한은 생명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생명, 이 생명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요한이 아마도 사랑과 생명에 관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그가 생명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거듭났어. 정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거짓 뉴스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지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식과 사랑 중에서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리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세운다. Love builds up. 그냥 사랑. 사랑이 세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제 안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존요, 얼만큼 압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답해야 되겠죠. 난 모든 걸다 알아. 그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2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어느 게더 낫습니까? 그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이 마지막 순간에 늦게 와서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당신의 처녀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우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나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벤슨이 나 집회할 때마다 다 갔는데요. 저를 못 보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심장마비가 올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집회들을 했는데요. 넌 도대체 누구냐? 왜 어떻게 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하고 봉사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하면,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 있고 당신은 그 위에 있는데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또 히브리서 8장도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내가, 즉 그의 뜻을 행하는 것.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삽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희들은 왜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갈망,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 그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빛은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빛 속에서 걸어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됩니까? 어둠 속에서 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표, 걸어가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냥 빗속에서 그냥 조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알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뭘 하는지 모르면서 일을 할수 있습니까? 모르면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죠. 사장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때, 예전에 회사 있었었죠?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와이 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해고될 것입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CEO가 원하는 대로 또는 매니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도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그냥 엔지니어가 직업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업이고, 여러분이 또 어떤 분들은 IT 계통의 기술자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선택할 때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엄마가 하라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컴퓨터 공학이었어. 뭐, 그것도 뭐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창조물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여러분이 아버지께 묻지 않으면, 묻지 않고 그냥 추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추측하는 guessing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모든 그분이 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그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맘대로 했더라면 100% 실패했을 것이고 모든 것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내 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에겐 빛이 필요하고 또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또그 아들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민다나오에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해도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데 많은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대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그를 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분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장로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여러분보다 높긴 하지만 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땅에 살았을 그 당시에도 유대교의 산헤드린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리고 또 요한과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가르침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사도행전 4장 19절. 아마 그걸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생각해 봐라.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더 나은지 너희도 생각해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틀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세상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누군가가 자기들이 나는 사도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들은 자기를 슈퍼 어파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슈퍼가 아니라 아래라고 부르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은 들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했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유일한 이 시대의 사도다. 모두 다내 말을 들어라. 이한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는 자기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몇해 전에 마닐라에 있었을 때몇 명의 젊은 이들이 왔습니다. 거기 형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그 교회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형제들이 일어나서 나는 아기, 베이비 갓, 아기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외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일어나서 나는 베이비 갓이다. 나는 10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존 야우도 일어나서 나는 중년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해 전에 마닐라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든지 누구든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누군가가 거기에서 젊은이들 보고 난다 일어나서 나는 베이비 갓이라고 말하라고 시킨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잘못됐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기 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한 1서 2장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아무 말이나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 1서 2장 27절 읽어보실까요? 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예,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틀렸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틀리죠?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형제가 27절을 읽었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까? 지금 제가 한 말에 동의합니까? 어느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믿겠습니까? 지금 형제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 27절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 말대로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나가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기름 부음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는 아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런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왜 사람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렇게 놀라운 기름 부음, 스승이 사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분은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분을 모두 진리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동시에 놀라운 교사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질들이 그 기름 부음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기에 물려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오일을 바르죠. 그래서 그 오일이 이렇게 침투되면서 그 모기 물린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이 그 속에 들어 있고 누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새 언약.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 성경 찾았나요? 아, 지금 안나 자매가 형제님에게 질문을 하셨나 봅니다. 지금 대답. 네, 물론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배울 순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교사는 기름 부음이고, 물론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서 있긴 하지만 제가 가르치려고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새 언약에서는 어린 자부터 어른까지 다 나를 알리라.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그런데도 다른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자로부터 어른까지 다 나를 알리라고 말했고,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름 부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증거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 속에 적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이 많은가요? 책을 읽는 게더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적는 게 쉽겠습니까? 책을 쓰는 게더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적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 성령의 잉크로 여러분 마음에 그새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장의 편지들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지금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고, 지금 여기에 우리 몇 개의 편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편지를 쓸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쓰여진 그 글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영생으로만 주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이 영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여기 개요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으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삽니다.